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에게 이김의 도구를 주신 것들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하는데 따라서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거기에 따라서 보여질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솔로몬이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곧그 사람의 삶의 방법과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디서든지 이기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나 상황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감당해 낼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도의 복음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 빌립보 교우들을 통한 주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난관도 이겨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자주 인용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막연히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1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많이 듣죠? I can do it. 이게 분명 우리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게 많이 써요. 그러나 그냥 우리 사람으로서의 이런 자기 확신은 한계가 있고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할수 있다 또는 할수 없다의 분명한 차이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에서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각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자로 뽑습니다. 열두 사람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그리고 정탐을 보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까지의 내용이 바로 제가 소개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같은 모양, 꼭 같은 상황, 꼭 같은 목표, 꼭 같은 환경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과 열 사람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또 우리의 앞길의 인생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꼭 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열 사람의 생각과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보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죠. 이것은 뒤에 두 번째 발락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다수였습니다. 열 사람이죠. 6분의 5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뭘 기준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까? 눈으로 보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었다면 이 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여기 이제 본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것도 보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사람들의 다수의 본 결과의 평가는 딱 대입시킬 수 있는 데가 어렵지 않게 누굽니까?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이고 우리는 다윗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두 모습을 대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3장 31절 33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나는 조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나요? 또는 나는 대부분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바울이나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이런 데서 구별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니까, 전도자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나는 달라,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다고요. 바울사도는 다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신앙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과 더불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라든가 나는 내 혀를 제어할 수 없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좀 더 흔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나의 주변 환경을 이길 수 없어. 이 얘기는 바울사도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는 부적절합니다. 왜요?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에서 하는 말이 아님을 바울이 쓰고 있는 다른 글들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바꿔서 이 말씀과 견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바울을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믿음이 바울과 다르지 않은 믿음이라면 역시 같은 역사를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늙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다고요. 사람을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여러분도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나를 다듬지만 이것은 분명히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취직이 안 될까? 이게 한계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할 수 있다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과의 대항에서 영육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확실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럴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그러한 확신이나 만족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다시 주님 앞에 영광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했다고 확신을 하면 당연히 그 능력의 출처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 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없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믿음의 자세에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불신의 환경, 불의한 환경, 죄악의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이에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고백이죠.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I can do it 이런 등등의 자기 체면은 이유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기껏해야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될 거야 그런 것뿐이죠. 사실 이유 없는 확신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확신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혼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바른 확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은 잃어도 좋습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죠.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성취의 가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맹목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게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전도를 한 것도 그 불신의 세계 속에 처음으로 말씀을 뿌린 것도 바로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았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전제를 가집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를 소켓에 꽂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뭘 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이에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변화산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지라는 소년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와서 사정사정 하는데도 못 고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오늘 4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들이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먼저 일치가 됐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주님을 진노케 하는 죄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는 안타깝게도 육신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일체가 되고 부활의 일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 있지 못하고 육신에 있다면 부정적인 얘기만 할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중심에 계실 것이고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갈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마태복음 19장 얘기인데요. 25절 그랬다고요.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말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판단은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 뭐라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아이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결국 육신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신앙 속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을 중심하고 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이 얘기하다가 13절에 최종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우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결국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교회를 교우들 사랑할 수가 있는가? 바울사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미니 막 퍼부어놨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조금 맛보기만 주신 게 아닙니다. 퍼부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퍼부어서 넘치는 사랑을 옆에 줄 수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2절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어떻게 돼요? 평화의 마음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평할 수 있어요. 평화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역시 중심에 품는다면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우리는 서로 평화를 지켜갈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짜증납니까? 더워서 짜증납니까? 우리가 읽은 앞에 4절을 봅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헤아려도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시험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즐거운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모습이거든요. 또 우리 가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재앙관이 앞에서 지금 할 얘기를 하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우리의 호소나 안타까움을 부탁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절에 보면 뭐랍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노래를 부르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가사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을 벗고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는 불신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소를 잡고 계시면 우리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조절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탐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읽은 바로 앞에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조절이 될 수 있고 오늘 11절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속에 영육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은 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은 중요합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물론 세상은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그리스도의 중심의 확신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의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거듭난 사람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